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잠잠케 하소서. 쉴 곳 없는 내 마음 돌아보소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소서. 사랑과 기쁨 두르사 평화를 주소서.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소서. 쉴 곳 없는 내 맘 돌아보소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세우소서. 사랑과 기쁨 두르사 평화를 주소서.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과는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야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여, 오늘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식탁에 데려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심장을 주님께 신속히 열렬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다른 구태연한 신앙생활이 아닌 살아있는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으니 주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보편교회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사명을 잘 발견하고 사는 동안, 살게 하시는 동안 주님의 뜻만을 받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수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감수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5문과 126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을 보시죠.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르는 것은 윗사람이 그대의 모든 인륜 관계에서 아랫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는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육신의 부모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윗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의무를 행할 때에 마치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이 더욱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26문입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아랫사람과 윗사람 또는 동료와 같은 우리의 여러 인륜관계에서 서로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질문과 이 답만 봐도 아주 명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학적으로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답이라 하겠습니다. 오계명이라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 오계명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되겠어요. 물론 그것도 교육의 용도로 분명히 사용돼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오계명은 우리의 여러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윗사람에게도 가르쳐주는 게 많은 거죠.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모두가 다 이 오계명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오계명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무를 살펴봅시다. 부모의 의무는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계명을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없죠. 윗사람이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께 정말 진심으로 형제의 심장으로 교훈한 적이 있어요.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 사랑의 매란 말을 이 명분으로 해서 자녀를 너무 많이 체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체벌할 때도 구약의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초달을 하지 않으면 방제에 행하니까, 또 때려도 죽지 아니하니까, 성경이 때리라 그랬다, 그래서 널 때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교육상 좋지도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도 아니죠.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범위가 넓긴 하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한 것과 그의 사람된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안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를 맞는 사람이 인간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모든 게 다 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넉넉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고 내가 알아서 적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쌍방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오계명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른으로서 자녀를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계명을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참 키워준 건 20년이지만 AS는 40년, 50년이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자식 걱정입니다. 90대 넘어가 이제 70이 훌쩍 넘은 자녀를 향하여 자조심해라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계명에 있어서 부모가 주 안에서 내게 행한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이런 성기만 마땅합니다. 이런 고백을 전제하고 오계명에 대한 내용을 푸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 8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부모의 의미는 이렇게 부드럽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된 이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 기름처럼 했다 이 말은요, 유모는 어떻게 합니까? 유모는 남의 집 애를 봐주는 사람이죠. 내 아이한테도 저 좀 먹이지만 다른 집 애한테도 저 좀 먹이죠. 바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애를 놓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먹을 분량까지 저 좀 남겨놓죠. 이제 바울이 그런 바쁨과 정신없음과 자기 희생 속에서 이 교우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계명이 선순환이 되려면 무엇입니까? 부모는 부모 노릇을 잘해야 되고 자녀는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하면 오계명이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11장을 봅시다. 11,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거죠.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지금 모세가 진리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그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부성에 하나님의 모성에 그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사랑을 모세를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교역자들은요, 모든 직분자는 부성애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오빠처럼 항상 편하고 멋지고 스스럼 없는 그런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참 앞으로 돌이킬 게 많은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요.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라 하셔요. 말 안 듣는 백성이에요. 틈만 나면 그냥 딴짓하는 백성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 백성을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렇게 돌보라 하셔요. 그러니 나중에 철이 들면 어찌 그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오계명은 먼저 그 공경을 받는 사람이 아주 이런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낼 것을 요구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과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백성의 지도자, 장로가 될 만한 자는 노인입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인생을 좀 알고 자신의 욕정을 버리고 가정을 읽어본 자들, 부모 사랑하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는 자들, 새끼를 키워본 자들, 말 안 듣는 자녀를 한번 다뤄본 자들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서신에 바울의 서신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장로 될, 집사 될 조건이 뭐예요? 먼저 가정을 잘 돌보는 자예요. 논리가 분명하죠. 자기 가정을 잘 못 돌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차라리 교회가 나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 적당한 거리가 있고 끝나면 헤어지니까. 그러나 집에서는요. 끝까지 말 안 듣고 저항하고 인내로서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훈련이 돼야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은 뭐 혼자 사는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고 이런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낳아 기르며 그 고충을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인내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윗사람에 대해 봤지만 아랫사람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4,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의 의무, 오계명에서 말하는 자녀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이 윗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계명은 이 권위의 대상자를 부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교회 직분자니까 그냥 교회의 노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부모에게 하듯.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러한 수고를 감당한 사도에게 부모에게 하듯 즐겁게 순종하는 것은 오계명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 이건 우리가 이미 예전에 봤죠.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이 속상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무는요.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부모의 뜻이 주 안에서 올바르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얼토당토 하나 보이고 왠지 내키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권위는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나만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권면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주 안에서 올바른 것이라 판단되면 우리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순환 윗사람은 부모처럼 정말 부드럽게 대하고 아랫사람은 부모에게 하듯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했어요. 116문에서는 이제 오계명의 일반적 범위를 아주 넓게 잡죠. 자 먼저 에베소 5장 21절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중요해요. 복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피차예요. 남편의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할 수 없어요. 피차 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 어떻게 배워요? 교회에서. 아, 분리됨.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분리됨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 거룩함의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분리됨? 한 분이시고 삼위가 떨어질 수 없으나 각각의 위격이 계신데 분리됨? 아니에요.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죠. 거룩함은 서로에 대한 헌신된 사랑을 일단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헌신된 사랑입니다. 신자에게 적용하면 이렇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게 옳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과 벗하지 않고 분리됨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삼위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한 분이시나 세 위격이시고 서로 서로에게 대하여 복종하십니다. 서로 서로에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서열상 아들 맨 꼴찌가 성령 이런 거 아닙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도다. 세 분 모두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 모두 하나님이시며 한 분이시지만 능력과 영광이 있어 동일하십니다. 서로에게 근데 복종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성부께 복종하셨듯 너 같은 하나님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편과 아내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복종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계명에 대한 신학적 의무 중 하나예요. 네가 하기 전에 나도 안 해. 이런 거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 생활을 더듬어 보면요. 항상 이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사랑을 베푸는 어른들. 젊은 사람, 아랫사람들이 누추하죠. 추레하죠. 그래도 먼저 인사하고 겸손히 돌보고 그런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돼서 그 사랑이 이제 좀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얘기 안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호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 인사하고 이 사람만 인사하고 이 사람만 인사받고 그런 거 없어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봅시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위의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죠. 왕을 존대하는 것은 아랫사람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며, 즉 동료들끼리,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위에 사람한테는 잘하고 아랫사람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윗사람에게도 복종, 아랫사람에게도 복종. 여러분 이러면 세상은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일 수 있습니다. 신자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보스가 말단 사원한테 인사하고 최고 경영자가 현장 노동자를 먼저 챙기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0절을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동료들끼리는요, 약간 경쟁의식도 있고 시기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복종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도 오계명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 난 내 권위자에게만 할 거야. 첫날의 말씀. 나의 경쟁자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 나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에게 먼저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복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 추레한 인간들, 이기적인 권위자들, 그 판결에 묵묵히 복종하셨습니다. 성부께 복종하셨어요. 그분은 성육 공생애 전에 부모에게도 복종하셨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다 예수님 밑이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모든 권위자들이요. 그런데 주님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성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에도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특별히 이 유교사회, 권위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안 그렇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제발 나이로 밀지 말고, 교회 생활 짬으로 밀지 말고, 내 연봉으로 밀지 말고, 내 외모나 가정환경, 학벌 같은 거는 밀지 마세요. 먼저 머리를 숙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만을 떨 수 없습니다. 먼저 자존심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밥 사고,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복종하시는, 주 안에서 먼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어제에 이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청소년 사역자 라심 형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폭행을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청소년들을 의심하고 사역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박해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역이 자신의 소명이며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졌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라심 형제의 사역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라오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불교도들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중앙아시아와 라오스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